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마서 5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그 개관을 볼 것 같으면은 1장에서 5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의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6장에서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1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거룩함, 영어로 holi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거룩함,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 육신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되거든요.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과정을 우리가 sanctification, 그렇게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자, 그래서 6장에서 8장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장에서 5장,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아하고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자란 그 아기가 나온 이후에는 아기가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스무 살까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자라요. 그렇게 자라서 남자 같으면 이제 군인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되면 그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과정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born again,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한 번 태어나면 그 이후엔 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 문맥을 가서 보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완전히 끝난 그런 구원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구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죄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파워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 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는 데서 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의 과정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성도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다루게 되고 9장 넘어가면서부터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12장부터 맨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6장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구분된,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삶을 사느냐, 이것도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어디로만 또 분리가 되냐면 예수님께로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구별이 된 이런 삶을 사는 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수 있느냐? 많은 경우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걸려 넘어지느냐? 내 노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무지 노력합니다. 금욕생활을 하고 무언가 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또안 되면 죄들을 고백하고 또죄 가운데 빠지고 고백하고 고백 죄 가운데 빠지고 하는 죄의 고백 죄의 고백 이게 그냥 평생 동안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로 잘못 들어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패배의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어떻게 패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이렇게 분리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6장, 7장, 8장이 1장에서 5장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장에서 5장이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이 내용은 6장에서 이제 8장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 6장부터 나온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그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면 죄에 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오고, 2절 가서 보시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 속에서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0절에서 11절에는 이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2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안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14절은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맨 마지막 19절에서 22절에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이제 강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성화되는 그런 삶을 내 힘으로 자꾸 뭘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두어야, 알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아야,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고 아는 데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그러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 그때 성화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화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느냐.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k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절, 그 다음에 6절, 9절에 나와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데서 성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첫 부분에 예수님이 모든 걸다 끝내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데서 거기서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영어로 reckon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겨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주하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간주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로 자꾸 내주는 그와 같은 연습을, 그래서 내준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일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건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이 사람은 내 지체를 손이나 입이나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이끄림을 받아서 그걸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보해요? 하나님께 양보해서 내 육신을 자꾸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네, 그러면 성화가 우리 가운데서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1절부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기 그런즉은 5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말이에요. 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특별히 어느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하면, 많은 경우 이제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구원 언제 받으셨냐 뭐 이런 거 물으면, 글쎄 내가 구원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강도짓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한 그런 상태에서 내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럼 그 느끼는 그 은혜의 강도가 어려서부터 은혜 바다에서 살던 사람이 그 늘 느끼는 그런 은혜, 잔잔하게 오는 그 은혜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는데 그게 용서가 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의 강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거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교회만 가면 주눅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가면 어째 좀 강도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좀 은혜가 확실하게 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내가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죄를 한번 세게 져봐야 되겠다.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은혜의 잔잔한 바다에 거하는 게 좋은 거지. 예, 악한 데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느끼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이 나무에다가 못을 꽝꽝 한 다음에 못을 빼내면 못은 빠져나가요. 근데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그와 같은 짓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살아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 못자국이 남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의 잔잔한 바다에 거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악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본성에 속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범죄가 많아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거를 악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죄를 져도, 극심한 죄를 져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니, 저도 믿습니다. 예, 저도 믿어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구원 받으면 구원 받기 전보다 어때요? 죄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더 커져야 돼요. 옛날엔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크게 예민하게 느껴져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그거 죄다. 이렇게 하고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아유,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돼요? 죄 없다. 이러고 나오면서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죄 없다 그러고 평생 살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아, 죄 있어요. 근데 죄 없다고 자꾸 목사가 가르쳐갖고 세뇌를 시켜놓으면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맞습니까? 아, 교회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은 그와 같은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욕을 해도 목욕한 이후에 자꾸 때가 끼기 때문에 그걸 내놓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엉터리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죄를 짓게 해주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면허증이 있어야 의사도 하고 뭐 하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게 죄짓게 하는 면허증이 되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을 빌미로 해서 죄를 마음대로 져도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게 죄의 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가서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어떻게 가르치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르게 변하고 가정생활이 바르게 되고 국가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되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의 증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어때요? 족하다 그 얘기예요. 아, 지나간 것도 지금 족한데 은혜를 더 충분히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거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그것도 부끄러운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많이 죄를 짓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뭐로 알아요? 나무의 열매로 알아요. 나무의 열매가 자꾸 지저분한 게 나오고 악한 게 나오고 마귀의 것이 나오면 그럼 하나님의 나무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오지 않고 자꾸 세상 거 추구하게 되고 부부싸움하게 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뭔가 자꾸 증오가 생기고 네,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되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들 중에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교도. 퓨리탄. 퓨리탄은 퓨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퓨어. 퓨어 순수하다 아시죠? 이 15세기 16세기에 영국에서 살던 이 장로교인들은 어찌나 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되기를 원했는지 마음속에 하나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그걸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퓨리탄이 됐어요. 청교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퓨리탄들처럼 정말 순결하게 죄를 미워하는 예, 그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God forbi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경험일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느끼지 않을 때가 많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어야지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민지나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못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경험상에서 그게 안 나타나도. 예. 자, 그래서 경험이 아니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알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가끔 부부끼리 이제 다투고 싸움을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죽은 걸로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화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오직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되고 성화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아는 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도 침례가 나오니까 개역성경은 세례가 나오는데 이건 물세례 받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기 침례란 단어가 나오고 개역성경엔 세례란 단어가 나오니까 뭘 뿌리고 뭐 담그는가 보다. 여기는 그런 침례 세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침례는 진짜 침례를 얘기해요. 아, 그럼 침례가 두 개가 있습니까? 예, 침례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고, 그게 진짜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무슨 침례가 있어요? 물 침례가 있어요. 두 개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면 물 침례가 나중에 일어나요? 물 침례가 나중에 일어나요. 물 침례가 앞으로 가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성령 침례가 진짜 침례입니다. 예, 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물침례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침례, baptize라고 하는 단어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푹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그와 같은 일을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우리 출판사 이름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직 성령 침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물침례나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건 목욕탕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침례.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침례, 이 육신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행하는 그와 같은 할례, 이와 같은 성령 침례를 저와 여러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 번 생길까요? 몇 번 생겨요? 한 번 생기는 겁니다. 침례 받고 하면 안 돼요. 예, 성령 침례는 한 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넣어줘서 푹 잠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성령 침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럼 물 침례를 받는데 물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성령 침례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 침례 안 받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례 받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뭘 받았어요? 성령 침례. 그러면 침례 교인만 구원 받습니까? 불가능해요. 장로교를 다니든지 감리교를 다니든지 침례교를 다니든지 심지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천주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심지어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이거 침례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이 침례교회 다니고 목욕탕 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를 받아도 성령 침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침례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래서 불침례 받아야 된다. 이제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불세를 받으라고 난리를 피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 그 다음 절에 그 성령 침례가 뭐고 불 침례가 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곧 손에 키를 들고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알곡으로 되는 사람이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이고 껍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세요. 껍데기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불 속에 푹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만 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령 침례도 어떻게 돼요? 푹 잠겨야지 머리에만 톡톡톡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푹 잠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 받지 않은 사람도 불 속에 푹 잠겨야지 여기만 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푹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푹 잠그든지 아니면 지옥 불 속에 푹 잠기든지 둘 중 하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불 침례도 안 되고 차라리 불침례보다 불세례가 좀 낫겠네. 여기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침례를 받아야지 부흥회 때 불세례 바라다 그러면 당신이나 받으시오 하고 뛰쳐나와야 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침례와 성령충만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넣어서 채우는 게 침례고 충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지 않으면 그럼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결과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일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묻혔으니까 나도 묻혔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성령 침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침례교인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몸으로 들어와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 몸, 예수님의 한 몸,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머리가 있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이 그게 교회거든요. 아시겠죠?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역사, 역사는 히스토리,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거 알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묻힌 게 내가 묻힌 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부활하신 게 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한 게 내가 나중에 휴거 받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활 받든지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침례다. 그럼 이런 침례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한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몇 침례가 있어요? 침례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침례교회 수준은 물침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침례교인만 구원받은 걸로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성령 침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도 말론 세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감리교 안에도 죽인다 이렇게 뭐 물 뿌려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구원받은 사람은 요 한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한 침례가 무슨 침례요? 성령 침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굳이 뭐 물침례는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세례 줘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제일 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물에 잠그잖아요. 잠궜다가 새사람으로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를 하나님과 마귀와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일이 이게 침례이기 때문에 물 뿌리는 걸로는 이런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집어넣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묻혀야 되는 겁니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또 흑인들은 아버지와 한번 집어넣고 성령과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할 때 한 번씩 세 번을 집어넣거든요. 물속에. 그 세 번 죽이는 거예요. 몇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만. 예수님이 한 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다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게 물침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나는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묻혀야 돼요. 그래서 묻히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 묻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묻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아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 묻힌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 묻힌다 하는 얘기 나면 아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부활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게 그게 성령 침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것의 내용이 곧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가서 보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구나. 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경험이 안 되는 때가 있죠? 있죠? 체험적으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너가 꼭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체험이 안 될 때마다 이 구절 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알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옛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육에서 난 겁니다. 새사람은 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구속받은 사람 성령에게서 난 사람 근데 이 새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옛사람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두 개가 다 있고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옛사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이게 자꾸 이게 부딪히는 일이 생겨나요. 그런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사는 게 예수님 뜻대로 안 될까? 이렇게 느끼는 그 한탄과 이게 깊이가 깊을수록 아,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그 좋은 징조입니다, 그게.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신분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는데 지금 육체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야 될 사실이지 믿어야 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었다는 걸 너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명령이 아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화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여기 나와 있는 내가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여기 나오는 내가 누구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라. 거기 나오는 내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여기 나오는 나는 새 사람 내가 육체 안에 살 때 그 나도 새 사람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옛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못 박은 목적이 뭐냐? 죄의 몸을 멸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죄의 몸을 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언제 구속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육과 혼의 구원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육신을 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육 안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부활하든지 그때 돼야 이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이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는 우리에게 죄의 몸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썩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한다. 멸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는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구원받아도 죄의 본성은 박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 그러니까 첫째, 성경 기록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얘기하죠. 죄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 죄가 있는데 분명히 죄가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완전히 박멸되진 않는다고 성경 기록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삶 사시는 분 한번 이 시간에 손들어 보세요. 저도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죄성이 완전히 박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은 구원받은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본성이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쓰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화는 내도 저녁 때 가면 다 풀어라 그러고, 그렇죠? 해가 넘어지기 전에 다 풀라 그러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노여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침례가 무엇이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육의 것이 자꾸 나타나면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